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From duty to delight.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드려서 어떻게 하겠다? 기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표현드린 게 From duty to delight. 그리고 If it is not enjoyable, it's not sustainable.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정신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훈련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혹은 이거 안 하면 벌받지 혹은 이거 해야 나한테 뭐가 좀 좋은 게 떨어지지 축복받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맛보게 될 때 그저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뻐지는 그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서스테인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비결과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생명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 되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죄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죄 뭐 다 이렇게 가리키고 저게 더 흉악한 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죄는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뭐 불륜도 한 적이 없고요. 저는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다른 사람 사기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기 동성연애나 하고 저기 불륜이나 하고 저기 욕심 가지고 사기나 치고 돈에 눈 멀어가지고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하고 저는 좀 다르죠. 아니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시죠. 모든 계명이 그렇듯이 이 계명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계명 또한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계명을 주실 때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에는 약속이 함께 덧붙여서 온다. 또 공급도 함께 덧붙여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의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주장해야 될 약속으로 또 붙잡아야 될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큰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먼저 맛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늘 반복하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 또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뭐 요한 1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거든요. 근데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삼위일체는 사실 어렵거든요. 조직 신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이걸 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무슨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다 독립적인 인격이신데 근데 이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각각 따로인데 또 하나시래. 이게 이제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거든요. 근데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가 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상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로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혼자 존재하는 신이 있다. 혼자 존재하는 하나님이 있다. 이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해서 뭐 아니면 배울 수도 있고 또 사랑을 간절히 원할 수는 있어도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대상이 없는데 나는 사랑이야. 아무 대상이 없는데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 사랑을 하고 싶어. 사랑을 배우고 싶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을 하죠.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사랑이 성립합니까? 나하고 딴 사람이 있는데 그럼 둘이 같이 관계가 있으면 두 사람이 존재하면은 무조건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두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네 사람이 있든 만 사람이 있든 그 인격체와 그 인격체, 그 두 인격체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가 될 때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 받는 대상 또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이어주는 관계 이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다른 신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우리와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사실이에요.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뭔가 심심해서 뭔가 좀 더 사랑을 하고 싶고 받고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부족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사랑의 관계는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이 완벽하고도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땅과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 거죠. 만드신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요 서로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으면은 어떤 사람은 둘이 좋다 어떤 사람은 셋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좋다는 사람은 셋이 있으면은 자꾸 둘이서 편을 먹어가지고 한 명이 좀 왕따가 된다 뭐 그래가지고 둘이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셋이 좋다는 사람은 셋이 돼봐야 이게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또 해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 분의 인격이 계시지만 누구누구끼리끼리 놀지도 않고요 한 명이 소외되는 것도 아니라 아니면 저 둘이 친밀하다고 내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 서로를 너무 기뻐하세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시고 서로를 너무 위하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하시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위하시고 서로를 너무너무 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뭐냐면은 그 바로 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또 빌립은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와중 가운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다 따라 지금 지키고 행하는 것처럼 이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하기 원하는 것. 이게 나의 사명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또 가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는 오시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만 계속 증거한다는 겁니다. 나 성령 하나님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그러면 무슨 능력 기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의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성령님도 사랑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 성령님 역할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17장 거의 전체가 다 그 기도문입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보고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기도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 동일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드디어 자격과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저 그냥 구원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영원한 그 사랑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인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일들은 그 사랑의 본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능력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먼저 보시면요. What is the gospel? It is that you are so lost and flawed, so sinful that Jesus had to die for you. But you are also so loved and valued that Jesus was glad to die for you. 우리는 앞에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But you are also so loved and valued that Jesus was glad to die for you.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 행하시기를, 십자가의 구속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릴리전은 뭐라고 합니까? God will love you if we change.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좀 더 선해지면, 우리가 좀 나아지면, 좀 더 종교적이 되면, 좀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이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God's love changes us.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지만, 변화되어지만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서로서로 사랑하신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가 우리에게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너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이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의 초대인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으로,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함,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뭐가 더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게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자체로도 온전하고 완전하신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죄인일 때에 죽으셨어요. 왜요? 적도 친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대적하고 있을 때, 대적자일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또 확신은 점점 더 커지고 실제적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Five Expressions of God's Love라고 하는 걸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다섯 가지 표현인데 첫 번째는 God loves God with all his heart. 삼일체 하나님께끼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데 조금 여기는 50%, 성부 예수님한 성자 예수님한테는 50%, 성령 하나님께는 50% 이렇게 사랑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서로 사랑하는데 전부를 가지고 all his heart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God loves us with all his heart.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야 너희는 인간이니까 신끼리의 사랑 이 레벨로 사랑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니? 우리끼리는 이렇게 사랑하더라도 너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등한 좀 수준이 낮은 차원으로 사랑할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all his heart. God loves us with all his heart.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1%도 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로 다 사랑하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We love God with all our hearts.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그 모든 충만한 사랑으로 all his heart로 그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We love who we are in the will of God. 그렇게 될 때 무엇이 가능해진다고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 내가 이해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서의 내 자신. 그러니까 who we are in the will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We love one another out of the overflow. 그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가는 표현으로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이 100이 있는데 10사람한테 사랑을 나눴더니 10%가 줄었어.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Overflow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두 가지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의 힘과 목숨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가지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습이 이렇게 되고 표현이 이렇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우리 자신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옛사람, 죄 가운데 있는 그 내 자신은 싫어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자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 자신, 이 자신은요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 그 생각 틀렸습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기도는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나눔이고 교제인데 어떤 교제냐? The fellowship of burning heart. 불타는 그 마음들과의 사귐과 교제.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늘 불타오르기 때문에 모세가 만났던 불타는 떨기나무에 있던 그 하나님,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타지가 않아요.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제 상징이에요. 제 이름은 영훈이잖아요. 길령자의 불길훈자거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이게 제 이름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의 상징은 하나님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떨기나무는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꽃도 없고요, 뭐 자랑할 꽃도 없고, 뭐 오퍼할 수 있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부시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태우고 나의 본질, 나의 프로토타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불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불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 그러면 아 심판의 불, 지옥불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그 어투로 봐서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불이 안 붙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불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붙었던 그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이요?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가던 중에 예수님이 슬쩍 끼십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려고 하니까 붙잡았어요. 나중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서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은 우리가 오게 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불 붙어 있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사랑의 기도 가운데 사랑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요, 모든 사람에게 번져가는 그런 contagious fire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래요. 영원히 사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그래서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리가 영원히 참여함으로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아뢰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그 불붙는 가슴, 그 마음과의 사귐. 그래서 내 마음에도 불이 붙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게 뭐라고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인스파이어 하시는 것, 대화인 거죠.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연결되는 것. 그렇게 될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스파이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이 붙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가? 세 가지 간단한 팁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Three components of abiding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first, talk to him. 너무 간단하죠?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든지 괜찮아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abide in me. 그건 뭐죠? 하나님이 talk to me. Then I will abide in you. 그건 뭐죠? Then I will talk to you.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Talk to me and I will talk to you. Abide in me and I will abide in you.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Applying his promis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흔히 하는 실수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털어놓으면 되는데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냥 여전히 병든 생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로서 와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지로 와가지고 거지 근성을 가지고 실패의식을 가지고 거절의식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니까 장벽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Honoring what he says while we talking to hi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걸 안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다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하겠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지를 못하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탓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나오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맡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그런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때 왜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뭐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다 토로하세요. 토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씻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Speed of obedience. 이것은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Honoring God's leadership.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 내가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내 comfort zone을 벗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겠습니다. 기도 시간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100%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순종하겠다는 하나님께 고백, 또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요청,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번제 가운데 불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번제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떨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만들었던 번제단 가운데도 불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제물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Sacrifice 가운데. 내 자신이 Sacrifice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I offer myself up to you. I sacrifice myself. I put myself on the altar. 하나님 제단 위에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각을 떠야 하고 껍질을 벗겨야 되고 아프고 때로는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sacrifice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 번제 가운데 이 희생제물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사랑의 기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이고 그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기도이고 또 그것을 나눌 때 그 기도의 표현들이 하나님께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이야기하세요.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Abide in me, talk to me, and I will abide in you, and then I will talk to you. 어떤 자세로 나아간다고요? Honoring God's leadership. Honoring what he says while I'm talking to him. 이미 계시된 말씀,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생각과 의지를 맞추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Spirit of obedience.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지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